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종종 극장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봅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버드박스, 이제 영어로 버드박스고요. 한국말로 하자면 새 상자입니다. 새가 담긴 상자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말로리라고 하는데요. 말로리라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는 사회에서도 덕망이 있고요. 잘 나가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애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관계는 영 별로였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고요. 가족과도 큰 인연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강에서 배를 띄우는데요. 그 배에 두 아이를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의 두 아이와 이 주인공인 말로이라는 이 여자가 다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않도록 눈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갈 것인데 아주 힘든 여행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안대를 벗으면 안 돼. 라고 단호에게 그 한 5살, 7살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한 명, 여자아이 한 명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 여행을 하려면 눈이 보여야 할 텐데 안대를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5년 전으로 돌아와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낳았다는 얘기겠죠.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그 아이를 임신한 채로 살아가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합니다. 요즘은 아이에 대해서 태명도 짓고 뭐 그 아이에 대한 뭐 이런 기도 제목도 하고 저희 집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요. 그 태명이 총총입니다. 네. 네. 네, 총명하라고.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지었는데요. 태명이고 이제 이름을 총총이라 할 수는 없겠죠. 이름이 김총총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네. 이름은 또 지을 겁니다. 나중에. 네, 태명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졌죠. 근데 이 여성, 말로이라는 이 주인공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주차가 차가고 배가 불러와도 아이에 대한 별 관심이 없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별 관심이 전혀 없고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한 날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동생과 함께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한 뉴스가 들리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이상 증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밖을 야외를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이제 이 영화가 조금은 잔인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임신한 그 아이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제 사회 현상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밖을 보고 나면 이렇게 하늘이나 밖을 보고 나면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차에 뛰어들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막 이제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해서 자결을 하는 모습들이 됩니다. 동생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전을 하던 동생도 갑자기 뭔가를 본 것처럼 안 돼, 안 돼를 외치기 시작하고요. 그 동생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게 되죠. 사고가 난 뒤에 이 말로 인한 여자와 그리고 동생은 차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그 동생은 뭔가에 홀린 듯이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몸을 날려 자살을 합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한 가정으로 말로이는 뛰어들고 그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대처 방안은 딱 하나였습니다. 눈을 가리는 것,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먹을 것이 그 모인 장소에 점점 떨어져 갈 때 또한 식료품 창고가 있는 곳으로 차를 운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해서 가는 일 등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제 점점 이 영화가 플롯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강을 내려가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요. 중간에 다시 5년 전으로 돌아와서 5년 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막 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강에 탄 사람이 말로이라는 주인공과 또 누가 탔다 했죠? 아이 두 명이 탔다 했습니다. 한 명은 그 말로이가 낳은 이제 남자 아이였고요. 한 명은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 아이는 다른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 집에서 다른 여자가 들어왔는데 임신한 여자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밖을 보고 만 나머지 죽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전혀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던 아이들을 데리고 살겠노라고 눈을 가리고 강에 몸을 그리고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무전으로 이리저리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무전이 한 군데 닿았는데 이곳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모여있고 먹을거리도 충분하니 이곳으로 오라는 강 끝을 향해 오라고 하는 무전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이라는 여자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급류가 흐르는 눈을 가리고 급류가 흐르는 강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배가 뒤집어지고요. 두 아이가 다 물에 빠지고 눈을 가린 채로 그 두 아이를 찾기에 급급한 이 여자 주인공이죠. 결론까지 얘기하면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 두 아이와 그리고 이 말로이라는 여자가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래서 거기에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잘 도착해서 그곳에 안대를 풀고 거기에까지 가져온 새 상자가 있었습니다. 새가리를 담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새 세 마리가 있었는데요. 새가 세 마리 있었는데 그 새를 풀어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한 여성 말로이라는 이 여자는 사회적 계급도 지위도 높았지만 결국 자기만 알고 살아갔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자기만 그냥 살았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이라는 여자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자기의 아이를 낳고 자기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짊어짐으로 인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담긴 영화입니다. 영화 제일 처음 그 로고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눈을 뜨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이 두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말로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까지도 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두 아이를 챙겨 다니는데요. 소년이라고 부르고요. 남자아이한테는 소녀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지었는데요. 소년이라고 짓고 소녀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 boy 막 이렇게 부르고요. 여자아이한테는 girl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남자 목소리를 불렀는데 여자 목소리로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와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한 사람이 소년과 소녀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또 어떤 여자의 사람의 이름을 그 아이들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죠. 이름을 지어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적인 이런 관계성 속에 우리는 더 많은 요구와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가죠. 예전에는 이렇게 관계들이요 가족 단위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이제 시족 단위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대가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됨에 따라서 관계들이 폭이 넓어지고 스트레스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변화되었고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고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지요. 그런 뒤에 오늘 12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절에서 13절인데요. 그 전에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1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밑에 이렇게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영적이라는 것을 합당한이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합당한, 올바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뭔가 이렇게 육체적인 게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한 이 로마 교회의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 드림교회에서 하루는 1절, 하루는 한 주는 2절,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3절로 한 주 한 절 한 절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이 드리고 싶,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예배가 성립됩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예배가 성립됩니다. 우리도 보통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아이들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아들이거나 딸인지 알면 관계가 성립되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올바른 관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합당한 예배는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3절에서는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몸이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리고 또한 일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몸이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한 그런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따르지 말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너희가 진짜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바르게 인식하고 세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하면 기준을 삼아라, 기준을 세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떠한 기준에 놓여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새 마음을 가지라. 그게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로 넘어가죠.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의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예배, 우리는 이까지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쭉 이야기 세밀하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2장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오늘 4절부터는 갑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져서 때로는 나 혼자 만족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지만요. 네. 아, 네. 열심히 이제 또 날이 좀 따뜻해지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 추워가지고요.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몸이 있죠. 네. 몸이 있고 각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요. 뭐 오장육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시를 받는 건 어디로부터 지시를 받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머리로부터 지시도 받지만 이 가슴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머리와 가슴이 움직여야 손, 발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컨트롤하는 게 머리인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머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자 손하고 발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하고 발하고 잡고 자 깽깽이 뛰어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발은 발대로 바닥을 디뎌가야 됩니다. 손은 손대로 앞뒤를 흔들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이게 앞으로 걸어가는 직립보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진 교회는 각자 부름받은 역할과 직분과 직책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가르침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할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지령을 잘 받아서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가슴은 가슴의 일을, 그리고 또한 각자의 신체에 맞는 일을 잘 찾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이 세워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지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움직여가는 것은 결코 누군가의 강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곧잘 합니다. 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참, 조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가래를 세워두셔도 좋고, 또 찬양 인도를 해도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급작스럽게 오상엽 전도사님에게 찬양 인도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 설교인데 미리 얘기를 못 해드리고, 원래 지난주에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부탁드렸다가, 이제 박재민 전도사님이 해주셔서, 건너뛰고 이번 주에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에서야 해드렸습니다. 전사님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오늘 처음 해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하셨죠? 네. 종종 해도 되겠죠? 네. 오상엽 전사님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상엽 전사님은 사실은 이제 찬양도 서툴고 또 인도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이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이지 해본 적이 없고 또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에게도 서로에 대한 은사를 받은 것,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면 그 심란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기쁠 사람도 있고요. 나는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과 은혜 받은 대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이분은 어디에 은사가 계십니까? 이분은 어디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강조하여서 다 좋은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물 한 잔 뜨는 것도 그건 은사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걸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모인 우리는 한 사람도 벗어나거나 버려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몸이 오작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 안에 죽어져야 되고 예수 안에 나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가 머리의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집중하여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넘으면 1장으로 넘어와야 하겠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하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움의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오작동이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것들이 서로에게 간섭이 곤면을 넘어 그 사람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무엇이 먼저 나오죠?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을 지어갑니다. 우리가 건물을,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은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인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문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서로를 쓸 것을 대접해주고 부지런히 서로를 세워가며 형제 사랑하여 우애를 서로 먼저 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선교를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모여있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놀라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양정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겁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주는 로마 교회에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스펙을 쌓아야 실력이 쌓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도 이제 열심히 놀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을 열심히 하려면, 수학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를 열심히 잘하고 성적이 나오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실력이 쌓이고 성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요. 서로를 사랑으로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력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실력은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결판날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였느냐가 실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느냐가, 어떻게 함께 하였느냐가 우리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뒤쪽에 보면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네가 부지 중에 소자 하나를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형제의 손, 우리 자매의 손,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실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적으로 자신의 쓸 것과 자신의 것들만을 채워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여서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